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서로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풍하고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마가 다락방의 담화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다른 말씀도 증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넘어가는 부분도 참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뭐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그것들이 나옵니다. 7대 선언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지막 나는 참 포도가 그 7대 선언의 마지막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기 이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자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그런데 자기를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가지가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일하셨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도 같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의 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것은 뭐냐? 너희들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요. 너희에게 열매가 없으면 내 밖에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느냐? 원래 구약에 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원래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의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상태였느냐면 애굽에서 42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문명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고 말 그대로 오합 지졸의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항상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70명이 내려갔다만 해도 그들은 그저 패밀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작은 70명을 나중에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포도나무가 이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합지도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왜 택하셨느냐? 왜 그 연약하고 문명도 없고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노예 신분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택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창세기 15장에서의 횃불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무엇 삼으셨냐? 당신의 백성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최적의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 땅에 있는 불의와 불법과 죄악과 폐역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들을 그 땅에서 맛보아 내게 돌리라고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심으셨던 거죠. 뭘로요?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심으셨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뽑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신 거죠. 물론 그들을 심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정결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그 기간을 잘 견디었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 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심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냐? 새 그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외부에부터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포도나무들은 그 구약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돌 감람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어떠한 불완전함도 없고 어떠한 연약함도 없고 어떠한 죄악에도 물들지 않는 깨끗한 포도나무를 다시 옮기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안에 바로 이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덧붙임 당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혈통이냐, 내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오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이십니다. 참된 포도나무라면 거짓된, 그래서 포도나무지만 그 포도나무가 같지 않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하지만 진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는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천 년 동안 사사와 선지자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전적으로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불완전해 보이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보혈해서 완성시켜 버리셨지요. 수도 없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역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는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은 수도 없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오직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다 완성시키셨고 그분이 다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그분이 다 온전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거지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고백. 수도 없이 구약의 백성들이 입으로만 고백했지 마음으로 고백했지 못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면 오늘 주님은 내 안에서 접붙임 당하여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되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나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이 놀라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걸 바로 그 신비한 신비 중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이름과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소망 안에 내가 거하면 나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어찌하여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연합이 연합이 신비가 오늘 우리의 뭐예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죠. 그거는 구약시대 때 육적으로야 할례를 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징은 갖고 있지만 육적인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육적인 표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다닌 것, 수요일날 야베스 기도에 나오는 것, 또 어떠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자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의 자리인가 아니면 나 혼자서 포로를 다니신 나 혼자 서 있는 자리인가 저와 여러분은 살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절대 열매 없는 쑥정이와 같은 그래서 감람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저 연약한 가지 그래서 그러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그러한 가지를 다 제거하여 불에 태워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양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긴 하는데 그 안에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상모함도 없는 그저 호를 단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과도 같은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돌아보아 내가 과연 어떠한 성도인가 과연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실질적으로 내 속사람 내 내면도 과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포도나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실질적인 성도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습니까? 깨끗하여 졌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니까 나한테 붙어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중요한 거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로는 뭐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3년 동안 말한 공생의 사역의 모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내가 일러준 말로는 뭐예요?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태초의 복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태초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하여 중간중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셨던 말씀, 즉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복음, 너가 이 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뭐해졌으니 하나님 성전 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과연 깨끗해졌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선한 동기, 나의 어떤 선한 행위,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선한 노력들, 내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선한 수고와 헌신들,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들, 그런 걸로 내가 아직도 나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깨끗한 자가 아니요 여전히 부정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는가? 지금 내가 깨끗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과연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게 되었느냐?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내 그릇의 그 용도가, 내 그릇의 그 재료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 재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이 필요하면 금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금그릇이 필요하면 은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철그릇이 필요하면 철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그 그릇이 아무리 재료가 화려한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그릇의 용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입시를 준비할 때, 지금부터 십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3년 떨어졌으니까, 3번 떨어졌으니까 그 3번 떨어질 동안에 제가 제 성경책 3권이 없어지면서 그 성경책 맨 앞에 썼던 성경구절 제가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느냐? 말씀이 나를 삼키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삼키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 간증을 못합니다. 제가 완전히 말씀을 떠난 자였거든요. 제가 완전히 은혜 자리를 떠난 자였거든요. 진짜 제 망나니였거든요.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도 안 봤거든요. 그저 영어만 좀 잘해가지고 그저 토익이 약 900점 가까이 된, 그래서 내세울 거라고는 영어 점수밖에 없었던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대원 합격할 리가 없지요. 성경을 안 봤으니.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은 막 뭘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때는 저는 뭘 몰랐어요. 무식하게 성경만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총신 신대원 시험이란 게 무식하게 성경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지 않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맞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입시 전략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합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통신을 띄우는 게 아니라, 즉 그때 제가 너무 간절했거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종이 될 텐데 좀 하나님 말씀 나를 삼키게 하옵소서. 제가 그냥 말씀에 먹이가 돼버리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좀 나를 삼켜버리옵소서. 제가 보여달라 그러면 제가 그때 했던 책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 앞에서 게을러지면 그 말씀 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간절함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삼키겠다고 했던 때가 내가 언제인데, 네가 벌써부터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읽지 않느냐. 저를 채찍작은 아주 좋은 도구 중 하나가 그 책이거든요. 사랑 성도는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내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이 재료가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주 가장 용이한, 가장 요긴한 하나님의 재료라는 사실. 그래서 가장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여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느냐. 결국 이 예외 자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잖아요. 은혜의 보좌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지요.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법궤 뚜껑 씌운 자를 보고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두 그룹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것을 가물가물해서 법궤 생긴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법궤 사이, 그 법궤 씌운 자 위에,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가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계시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고, 얼마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치시고,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나를 삼키기를 원하고 계시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 내가 지금 불현듯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불현듯 죄를 보고 있고 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보이고 죄로 듣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내가 아주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때 내 눈을 열어서 내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죄라고 보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니 그 말씀은 내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세상 모든 소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의 죄악과 또 자기의 타락을 자기 스스로 인도해가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성도의 본분은 다른 말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더 간절히 지켜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터부시했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보다 더 위에 두었던 나이가 이 땅에서 겪었던 수 없는 나의 경험들, 수많은 내가 세상에서 되었던 수많은 세상적인 지식들, 그것을 무엇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래 두는가, 그 말씀 위에 있던 것들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내 발에 들며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내게 온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내 삶의 죽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 내게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생계를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 이 무거운 이 부담감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도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정말 참 포도나무 옆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면 그래서 깨끗하여졌어요. 그랬더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의 조건은 첫 번째가 3절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거하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저 말씀도 내팽개치고 가져가서 주여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느냐? 주님은 말씀 반드시 그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이 거하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안에 거하는 이 신비 앞에 뭘 주셨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 앞으로 내가 깨끗해지면 그래서 내가 born again, 내가 중생하고 내가 회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면 그래서 칭의를 얻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거주하라, 나에게 머무르라, 나에게 체류하라,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주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영어로 abide 또는 이제 dwell이라는 뜻이 있는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떠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복음의 시작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여 내가 그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뜻은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죄악이 간영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멀리하는 저 죄인들 가운데 뭐하게 하시려고? 거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십니다. 인간들과 함께 동고동락 인간들과 함께 먹고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 곁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내어 주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첫 번째요 마지막 전제는 뭐예요? 하늘 보좌를 떠나신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갑자기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아니라 그 하늘보좌 영광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셔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또 창세기 12장에 인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뭐라 나왔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왜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거하여야 합니다. 너는 내가 아주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예비해뒀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인지 처음엔 아브라함 몰랐지요. 뭐라고 나오냐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만 나오죠. 그러나 그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 그 자기 백성 자기 택한 아브라함을 뭐하라 했습니까? 떠나라 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야 뭘 하죠? 약속의 땅에 거하지요. 떠나야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머무르죠. 떠남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거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의 자아와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주관과 너희들의 옛사람의 그 죄악된 자리를 뭐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야 내 안에 거하지요. 떠나야 내 안에 들어오지요. 떠나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맛보지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일하기 무엇인지 맛보는 거죠. 뭐 해야? 떠나야. 그런데 성도의 본분인 이 떠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희미하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내 죄악의 자리,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의 자리를 뭐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떠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로 뭐하지 못해요?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옮겨지지 않은 그곳에서 백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과 정결과 성실과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떠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도 그 하늘보좌를 떠나 우리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물며 떠나십니다 하는 그 아픔, 하나님과의 그 분리라고 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아픔조차도 감당하기 싫어서 내 주관, 내 욕심, 내 자아 버리기 싫어서 여전히 그 똥구멍과 같은 그곳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 앞에 떠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보좌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몸만 온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전 인격,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부터 떠나야지만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만이 뭐하라고 합니까? 떠나게 하여.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의 믿음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게 하지 못해요.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게 하는 그 내 삶의 승리의 동기, 승리의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던 곳에 내가 내 몸이 굴러있고 내가 토한 곳에서 내가 또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이제 우리 가운데 그만 반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하겠습니까? 떠나시게 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기 성찰이 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뎌져 있고 무지하였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말씀, 아무리 짧은 말씀, 그리고 매시간 매시간 주시는 설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이 나아서 내 세상적인 것에, 또 내가 심취해 있는 것에,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내가 여전히 머무르면 예수님은 나를 뭐합니까? 내 안에서 나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나의 죄악된 자를 떠나 하나님 앞에 거하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 참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셨는데 오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다니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한 자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훼손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조건이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을 때는 내 기쁨이 뭐였냐?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게 기쁨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그 조건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그냥 살았다라는 그 삶의 증거 하나가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감사가 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택한 모습, 변화된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되기 이전의 모습. 사도 바울이 여전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자기 의로 기뻐했고, 자기의 삶의 수고와 헌신으로 기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했던 것이 자기의 의로 여겨졌던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이 다 바뀌었지.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죽을 위기 앞에 있어도, 그에서 막 수십 대의 매를 맞아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어. 감사하고 감사했어.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의 기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아직도 기뻐했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고, 그때 감사했던 것으로 아직도 감사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거하는,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성소년부 때도 한번 설교했을 때 예언을 썼던 건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문학자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우리 고등학생들 잘 모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톰 소의 모험을 썼습니다. 아십니까? 톰 소의 모험? 좀 아시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톰 소의 모험. 거기에 보면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나옵니다. 톰 소여는 뭐냐면은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기 이모와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톰 소요인데, 허클베리 핀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그 땅이 어디냐? 미국의 미시시피 강입니다. 아주 비어요. 그 미시시피 강에서 지가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물고기 잡고 싶으면 물고기 낚시하고, 그 다음에 뭐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나무에다 짓고 대충 사는 인생이죠. 허클베리 핀이 있고, 톰 소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왜 거하시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과거 옛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화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참된 평화는 무엇인데, 이게 이 마크 트윈의 작품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홈서요, 즉 제도와 규율과 규범과 기성세대 안에 있는 이 홈서요가 참된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허클베리 핀처럼 우리가 자고 싶은 데 자고 놀고 싶은 데 놀고 먹고 싶은 데 먹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도화하고 규율화하고 규범화한 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 구속이 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의 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보좌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나를 종매이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족쇄와 사슬과 그 다음에 그러한 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중에 일부 아닙니까? 어떻게든 십자가를 더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든 십자가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정말 내가 그 제도 아래, 그 규율 아래,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허클베리 핀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자유 의지대로 사는 것,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 허클베리 핀의 그 생활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프리덤이 아니에요. 뭐냐? 방종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 즉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인들의 모습이,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허클베리 핀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엄마, 교회, 장래 아들, 이런 거 다 벗어던지고 나도 허클베리 핀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제가 24살 때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그 제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뭐하고 가장 평안하고, 내가 그 규율 아래 있을 때,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있을 때, 내가 정말 참된 안식을 누렸었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보호받았었구나. 내가 그 교회를 떠나보니, 내가 그 십자가를 떠나보니, 내가 그 복음을 떠나보니, 세상은 나를 먹어 삼키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생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더라고요. 7년을 지나고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헛살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유와 방종인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간섭이 없고 통제가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정말 그것이 내게 자유로 여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떠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우리가 방종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내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정말 그래서 삶의 방종한 자, 상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허클베리 핀처럼 하나님 조금만 놔주시옵소서. 조금만 나를 좀 풀리하게 놔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개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깨닫게 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영으로 거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는 오늘도 어디로 끌려 갈까요? 하나님 나를 동서남북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시렵니까? 내가 오늘도 멍멍 소리 안 지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끌려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어디로든 끌고 가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그 자리는 죄악의 자리이지 방종의 자리이지 결코 은혜를 떠난 자리이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섰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버겁기만 하고 그저 부담스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짜증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구별하셔서 내가 오늘 그 자리를 떠날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를 떠나 있다 그러면 내가 성도의 본문을 다 하지 못하고 그저 내 권리만 하나 앞에 주장하고 있는 주여 좀 이 기도 좀 들어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주여 내 물질을 주여 내 가정을 내가 그렇게 내 권리만 내세우는 자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정말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